암송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이죠. 그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3조 성경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셔서 그분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분의 계시하신 말씀을 글로 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기고 그분은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두 돌판에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글을 일컬어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조에서 살펴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다 하는 것 살펴봤죠. 하나는 뭡니까?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작품이 작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작품이 작가의 솜씨와 작가의 능력을 말없이 드러내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낸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정서와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선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일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들이 곳곳에 등장하지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하란 땅으로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사건들, 그 다음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뭐 또 신약성경에 보면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시는 이런 말씀들도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만약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문자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고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리 드러내셔도 그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지 않으셨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이 성경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글로 기록하도록 하셨는가? 제일 먼저는 오래도록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전으로 그냥 남겨놓지 않고 그 구전을 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 내용이 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글로 주신 이유는 진리를 더 보존하고 잘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언어를 채집해서 언어를 글로 만들어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글로 이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환상이나 꿈이나와 같은 이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기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비밀이 단 하나도 전해질 수 없다. 매혹적인 말과 교묘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라. 성경에서 내가 전하는 말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조차도 선뜻 믿지 말라. 우리가 믿는 구원은 교묘한 추론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입증돼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때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때로 어떤 말씀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뭐 송구 영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뭘 하죠? 말씀 뽑기 하죠, 그죠? 그러면 그 한 구절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것이 때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가 뭐 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가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이 뽑았던 그 말씀, 특별히 자신의 실존적인 상황하고 매우 이렇게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성구를 뽑아놓으면 그 성구 하나만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한 끼 식사를 가지고 1년 먹는 것과 똑같죠.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피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매우 우려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윌리엄 구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짐짓 새로운 조명이나 즉각적인 영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그저 허위로 그러는 것일 뿐이다. 뭐 말씀을 들었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허위로 거짓으로 연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영감이나 조명 혹은 어떤 도우심으로 말씀을 신령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쭉 공부해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논리와 실험과 추론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두 가지 대표되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고 다른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이죠.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 우리 흔히 이렇게 감동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 어감으로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는 그냥 인간의 저작의 말씀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 완벽한 신적인 간섭 가운데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항에서 2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말씀을 통한 계시를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오늘 3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 성경이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이 된 것은 영감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감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영감을 주장할 때 어떤 사상만 영감하시고 그 다음에 표현법,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글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에 맡겨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보통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대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진술해가는 그런 방식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계시해 주실 때 반 정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반 정도는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왜 씨 들리라고 말하지 않고 씨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예수의 소를 가리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단수 복수도 세밀하게 가려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상만 영감하지 않고 그 내용이 진술되는 과정 안에 글자와 문장으로 드러내어지는 과정 안에도 역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영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주장은 흔히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죠. 사상 영감설이 아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마치 목과 같은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타자기 노릇만 했다 그 말이죠. 속기사 노릇만 했다 그 말이죠. 인간이 프린터 노릇만 했다 그 말이죠. 모든 정보는 하나님이 다 주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와 생각, 이성, 추론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면 다 받아쓰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 받아 적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보통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 추론, 사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것만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놈부터 자세히 살폈다. 신중함, 그죠? 차례대로, 체계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어떤 이성적 능력 자체가 완전히 배제된 채 인간은 그저 타자기 노릇만 하는, 속기사 노릇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보통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을 믿지요. 기계적 영감설이 아닌 유기적 영감설. 그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성의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다 얽혀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개성과 지식의 정도, 경험의 정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경험, 예레미야의 경험, 에스겔의 경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경험, 또 사도 바울의 경험이 각각 다르고 이런 경험들이 서신서에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뭐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것이 아니고 누가가 쓴 것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자신의 경험이 들어있죠. 그런 경험이 어디 나타납니까? 뭐 삼층천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고린도후서라든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있었다는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베드로서 사장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같은 데 보면 변화산 사건의 경험. 사도 바울과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그 경험을 봤죠. 그죠? 그 환상을 그 경험을 봤다라고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었던 지식의 정도, 개인의 경험, 그다음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10분 다 활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감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고 100% 인성을 지닌 사람이지요.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면으로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한 면으로 보면 100% 사람이 쓴 저작이죠. 그죠? 그런데 50:50이 아니고 그죠?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이런 말씀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 라는 말씀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뱅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기함과 의로 교육해야 유익하니 라는 이 말씀을 주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고 인간에게 속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존경을 성경에 돌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존경을 성경에 돌린다. 성경은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마치 존경하는 듯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에 모분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자, 근데 마태복음 1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이 3절 이하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사람을 내어보는 것이 옳은가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할 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의 주어가 뭐지요? 4절에 사람을 지으신 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 구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저자의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의 해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창세기 저자의 해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인용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교회가 마땅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을 때 그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이 고대 유대 지도자들을 신으로 일컬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고 신이라고 일컫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신성을 증명했다. 즉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신성을 증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모든 논의를 다 종결지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에 기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다루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성경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성경은 인간의 시험과 추론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구절.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은 그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죠? 바로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처럼 동일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고귀한 책인지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잘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이렇게 개인이 쓴 서신서 다른 것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스가랴서라든지 뭐 아모스서라든지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어때요?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의 계시의 말씀인 건 맞는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각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써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글이 주의 명령이라고 말해서 자신의 편지 자체가 주님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시로, 어떤 사람은 편지로, 어떤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묵시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 준칙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모든 근거와 기준과 원칙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의 주장들은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성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자들이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김구원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인지 모르는 개신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에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실제 사건이 아닌 우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이미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논쟁들이 지금도 발생하면서 성경의 정황 무오성을 계속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죠, 그죠? 자,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자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3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종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분의 계시하신 말씀을 글로 쓰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궁극적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때 사상만 영감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받아쓰기 하듯이 불러주고 우리는 그냥 쓰도록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의 이중저자론을 말하는데 이중저자론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쓰도록 하셨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기계적으로 그저 불러주면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냥 받아쓰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인간 저자가 처하고 있었던 실존적 상황, 그 다음에 교양, 성격, 문화, 그 당시의 사회 습관, 경험 이런 것들을 100%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오하다는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면 원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오하다는 것은 처음 사도바울이 편지를 써보낼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때 그렇죠? 그때 그 원본이 정황무오하다는 말씀이지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조차 무하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본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이 무엇이 오류가 없는,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이 그래도 오류를 줄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공부하는 학문이 그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본문 비평. 본문 비평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원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A라고 하는 원본을 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A-1, A-2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사본을 쓰다 보니까 깜빡해 가지고 뛰어넘는다든지, 그 다음에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토시 하나를 빠뜨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이런 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알렉산드리아 사본, 뭐, 레닌그라드 사본, 뭐, 사해 사본,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본들이 남아있고, 그 사본에 이런저런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본들이 서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95%에서 97%는 다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은 어떤 구절,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 없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믿는 자는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뭐 이런 말씀들은 어떤 사본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왜 성경이 이러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 자체가 성경의 큰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몇 구절들, 좀 애매한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해 놓았는가? 3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배려하심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 용도로 이해되죠. 그죠? 근데 오늘도 이제 안장로님 와 계시면 안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한 분 중에 극동방송 사장을 지낸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해병대 장군이다 보니까 성경을 전부 다 이 전술 전략, 이 그 마치 손자병법처럼 그런 식으로 다 해설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어떤 오류를 범할까요? 하도 성경을 이 이성과 합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의 유오성을, 모호성이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구약 그 성경의 정수 1과 공부하셨죠? 오늘 공부하실 분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을 읽으실 때 과학적으로 자꾸 읽으려고 해요. 이것은 마치 어떤 오류를 범하는 셈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백경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고래 잡는 이야기? 백경이라는 소설을 읽으시면서 고래 잡는 전문 방식을 공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자꾸 그 과학적인 지식을 거기에서 찾아내려고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의도와 목적이 안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신학이 발전되어 오면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지 무슨 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때 민수기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따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다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압 여자와 행음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를 위해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에 관심이 없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결혼에 대한 명시적 교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 다음에 뭐지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먹이를 매서 안 된다. 믿는 자와 결혼한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들을 자꾸 제시하면서 무슨 신비한 경험과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새로워져서 사리를 잘 분별하고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하게 배우자를 고르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은사를 찾아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 하나까지 무슨 이 성경에 다 사전처럼 우리에게 참고서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 성경에서 그 지도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저 인간 저자로 하여금 받아 쓰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오니 무지함으로 성경을 비틀거나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성경을 또한 왜곡하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은혜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